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런 질문이 들으셨다면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좀 풀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하시고 또 이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함축되어서 설명이 되면 그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길게 들어보시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제 성인이 있다고 할 때, 위대한 성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성인이 자기를 낮추고 굉장히 겸손하게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본이 되고 그래서 그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세상에 선이 이루어지고 또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위대한 성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성인은 내가 진리를 아니까 내 말대로 행해라. 내 말대로 행하면 선을 이루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쪽 다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합친 것이죠. 그죠? 낮추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길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지금 이 두 가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합친 훨씬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낮아진 내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섬길 때, 그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그 섬김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이죠. 거기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인 거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으로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낮아지셔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그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과 동일시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는 바로 이런 자다. 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한결같이 다 낮은 자, 비천한 자, 약한 자, 소자, 가난한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말하자면 낮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자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도무지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딱한 가지 바라보면서 붙들려서 살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 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게 채워질 것은, 내게 채워져서 나를 힘있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건사하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이 삶답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주님만을 향해서 오직 한 의탁만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건으로는 드릴 게 없으니까 나의 이 존재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만 나는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이런 소자와 같은 존재로 동일시한 예를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편에 있는 그 구원받은 이제 무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참 이 땅을 살 때 잘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리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겸연쩍게 의아해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옥에 갇힌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이제 산상수훈을 열어 가실 때 그 팔복의 선포가 있죠. 그 팔복은 뭐 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지금 여덟 부류처럼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여덟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 여덟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성경의 그 표현대로라면 가난한 자라고 불려집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그 시편과 그리고 그 선지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이제 오늘부터 시편과 선지서를 보실 때 눈여겨보세요.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불려지는 말이니까 그냥 가난한 자가 그냥 일반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혹시 그 못 사는 동네를 일컬어서 그냥 달동네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그죠? 문화 속에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 속에 풍속 속에 가난한 자라는 그런 대표 명사격이 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가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만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이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조건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복이 하늘의 복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복이 있는 그런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소망으로 사는 소망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나다. 내가 모델이다. 바로 그 모델이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다 유명한 말씀 아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 누구랑 동일시하십니까? 어린아이, 소자랑 동일시하시죠. 그때 당시 어린아이란 매우 하대받는 존재였습니다. 멸시받고 많이 이렇게 어른들에게 이렇게 뭐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애들은 저리 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데 예수님이 뭐 우리가 마태복음 몇 군데만 봐도 당신을 누구와 동일시하는 절대로 높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랑 동일시하지 않으세요. 종의 완벽한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현하시는 거죠. 겉옷 벗고 수건 두르고 대에 물 떠다가 제자들 발 씻겨주신다 이거죠. 거기다 무릎까지 꿇고 이미 1절에서 보셨듯이 당신이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을 충만하게 이루시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거 지금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은 자리에 처한 낮은 자로부터 나와서 채워지는 낮은 자로부터 흘러나와서 채워지는 섬김과 사랑의 작은 하나가 영생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고 그리고 또 안정감 있는 삶을 살고 하려면은 높은 사람들 또 위정자들, 그죠? 또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많이 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뭘 많이 베풀어줘야, 배려를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래서 유토피아가 일어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경향이 그게 말은 안 해도 굉장히 강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냐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돼. 또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의 권위가 분명하게 인정돼야만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논리 구조에 흠뻑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의 폐단은 이것을 더 부추겼죠.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대로 여태까지 굴려오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폐단과 더욱더 많은 정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에 월스트리트가에서 한번 뭐가 흔들하니까 이 세상이 전체가 다 흔들거리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자본주의의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피부로 와닿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잘 살고 뭔가 영생을 이루고 퀄리티 있는 삶을 살려면 대통령 잘 뽑아야 돼, 뭐 시스템도 바꿔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온통 그런 것들로 우리는 많이 강조하죠. 낮은 자로부터 풍겨나는 미소가 나를 살릴 수 있다. 낮은 자가 베푸는 작은 섬김의 행위가 우리 공동체의 영생의 근거요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 낮은 자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작은 사과 하나라도 베푸는 그 베풀미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힘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위하시는 게 뭐죠? 무엇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십니까? 바로 제가 뒤에 말씀드린 이것으로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서 한 번도 높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낮은 자가 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섬기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실현하셨을 때 물론 그 사랑이 너무나 미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차오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차오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시간이 차도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일이 차오르게 해서 마침내 영생의 힘을 갖게 하신 거죠. 제자들이 뭘 많이 가져서 그런 힘을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기독교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런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그런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애를 또 많이 쓰고 있고 예배와 기도와 또 성경 읽기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을 우리는 과연 갖고서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행위가 그냥 행위에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소모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그냥 예배드렸다 오늘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결코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한마디가 내 마음을 꿰뚫었다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이 깊은 마음속에서는 사랑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주님을 갈구하는 존재인지를 보았다면 예배는 예배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룬 것이죠. 그냥 왔다가 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그 예배가 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낮은 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길재 집사님의 셋째 우리 찬민이가 근육 질환을 가지고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찬민이는 항상 돌봄을 받는 아이,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아이, 기도해줘야 할 아이,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누이 되는 혜민이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서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 엄마, 찬민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거는 우리 가족들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찬민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 세상에 온 거지. 그러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일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낮은 자들은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지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고 비천하고 또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얻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민이가 한번 웃어주면은 온 교회가 행복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아, 절대 걷지 못할 거라고 우리 정말 추측했던 이 찬민이가 이 벽을 잡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 저기서 막 걸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거의 다 울 뻔하지 않았습니까? 미약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못되게 살고 막 그냥 해악을 끼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그런 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무언가 신비의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로 표현되고 우리에게도 전달될 때 우리는 100만 불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그런 존재로부터 느끼고 바라볼 수 있죠. 100만 불보다도 더 귀할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저도 찌들어가지고 지금 100만 불에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내 자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나의 마음은 더 낮은 곳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내가 영생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생의 역사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가난한 자들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읽으신 13장 34절에 가보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성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반만 보면 항상 낮고 약한 자는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를 늘 지치게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지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기까지만 보셨으면 반만 보신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시게 되면 낮고 약한 자가 진짜 사랑을 배우고 베풀기 시작하면 세상은 위에서 바꾸고 변혁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게 온전하게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실현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이렇게 씻김을 이렇게 받았는데 씻어주심을 받았는데 아 그래 나 발 시원하다 또 한번 씻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발을 서로 씻어주면은 행복을 줄 수 있지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이 되신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 위에 군림하면서 양육하면 그 관계나 자녀의 삶 속에 영생이 매우 더디거나 아니면은 영생이 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엄마 아빠와의 관계는 그걸로만 끝. 그 관계로부터 얻는 영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알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뭐 하는 부모 없다?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 하시면서 그렇게 또 그러세요.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식에게 져주면 그 자식이 깨우침에 한 걸음을 나아가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진가를 다시 보기 시작하죠. 다시 재조명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내 남편인데 말 들어야지 이러면 아내에게는 죄송하게도 영생이 사건이 나로 말미암아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딴 데서 은혜 많이 받고 와가지고 거기서 얻은 그 힘으로 영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낮은 자리에서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나는 영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영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는 것을 뭐 성 프란시스코처럼 그렇게 뭐 삶을 다 버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사건 한 가지 이제 큰 주제가 남았는데요. 발을 씻기심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의 그 관련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세요. 영광의 책을 보면 첫 번째가 발 씻는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십자가의 죽음이죠. 서로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사건이죠. 낮아지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영광의 책의 시작과 끝에서 서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춤에 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제 5절에서 이야기하고요. 6절에서 제가 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이죠. 자신을 낮추심.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걸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요한복음에서 지금 13장과 22장까지 쭉 펼쳐서 그냥 그 일화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 내용을 아주 함축해서 그 고백의 말로 줄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찬양하던 그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아 예수님은 낮아지셨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다 너무나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높은 자리로까지 올라가셔서 승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부분 예수님이 이제 승귀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라 주라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당신의 그 위상에 올라가기까지 낮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그 삶을 산 것이 과연 그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께만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낮은 자로서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어떤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좀 걸리시죠? 그것을 풀 수 있는 오늘 중요한 성경의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시면 You have no part with me. 이걸 어떤 성경에서는 너와 내가 나눌 몫이 없다. 예수님이 무슨 몫을 생각하고 너와 내가 나눌 몫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이제 분명한 축복의 영생의 그 유업을 얻으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나와 같이 영생의 유업의 축복을 얻는 자리로 올라간다. 그런데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냥 여기까지다. 그런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현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엄청난 축복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코에어라는 말을 쓰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하여튼 에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분발하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것만이 바로 그런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 낮은 자, 약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로서 한번 양보도 하고 낮은 자로서 자기가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손해만 보고 살 것인가? 한두 번 해보시면 결코 그건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종종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나만 손해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 그 생각 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런 가르침을 세상에 또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도 어떤 신이 자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와 자기를 동일시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 신이 약한 자가 되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없고 그런 가르침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물론 선행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지식도 가르치고 또 기도 수도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도 가르치고 다 하지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이 인간의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 내려왔어야만 했고 거기에 거하면서 비천한 자로 취급당하면서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도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한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 우리의 사유를 다 동원해서 어떤 종교를 만든다고 할 때 인간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신이 약한 자랑 동일시를 하고 자기가 약한 자가 되어서 사는 게 구원을 이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고 위대함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꼭 붙들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 실천하는 삶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 속에 감추어진 기독교의 축복 그리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셨나요? 성경의 약한 자 또는 낮은 자리에 대한 이런 아주 소중하고 숭고한 그런 구원사적인 가치를,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가치를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돌봄을 받고자 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나를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으로 채워갈 때, 그때 우리는 아, 난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 필요가 전혀 없구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이는 대로 행해봐라. 그러면 17절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의 시간에 동영상으로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보셔도 되고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대신해서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동영상을 우리 좀 보면서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위대한 사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며, 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무엇을 보아야 하며, 또 여태까지 행하지 못했던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발 씻어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참으로 귀한 상징적인 시작의 사건이 되었고 십자가의 낮은 자리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당하신 그 모든 낮은 자로서의 고난과 또 수모가 어떻게 구원의 영광을 이루었는지 저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